이번 여름에 방학 중에 아이들이 부쩍 자랐더라고요. 학교를 갈때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방학 전만 하도 이렇게 눌렀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큰걸 보니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장은 기쁨을 주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를 들여다보아야죠. 애들은 방학 동안에 컸는데 저는 방학 동안에 믿음이 컸는가? 목사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목사도 믿음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지난 여름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셨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는 잠을 잘 자고 잘 먹으면 키가 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요, 내 안에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즉, 나는 믿음이 성장했는가 보려면 내 안에 얼마만큼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돌이켜 보십시다. 지금 내 안에 은혜로 채워져 있는가? 그럼 우리 교회도 봐야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은혜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들여다볼 수 없지만 여러분은 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은혜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일터는요? 또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학교는 은혜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오늘 말씀으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견성하지 못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에 죄는 없으십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함께 읽고 있는데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히브리서가 썩 편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찌릅니다. 내 내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볼수 없었죠. 또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원래 사각지대란 보이지 않는 곳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늘 사각지대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다 보니까 내 내면의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민낯이 되어 드러납니다. 내 영성의 민낯이 이랬구나. 내 믿음의 민낯이 이랬구나.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나야 되겠구나.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구나. 오늘 그 말씀이 은혜로 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늘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마른 뼈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이미 영원히 침체되어 버려서 더 이상 활기가 없는 나. 교회는 다니지만 봉사는 하지만 믿음이 살아있지 않은 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살아나야 교회와 가정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영어로 revival, re-again입니다. Revival, 살아난다. 교회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늘 다시 살아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살아날까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까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어디에 붙잡혀 있어서 자꾸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가?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골짜기에 가지 않습니다. 마른 뼈 이미 죽었습니다. 냄새 나는 곳이고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곳이고요. 습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골짜기에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니 살아나더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골짜기냐 푸른 초장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골짜기에 있어서 안 돼. 우리 교회는 골짜기야. 아닙니다. 골짜기냐 푸른 초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마른 뼈라도 말씀이 임하니까 살아난 것처럼 내 인생이 골짜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골짜기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revival, 그때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지 골짜기냐 푸른 초장이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yes, no 말씀하십시오. 크게 말씀하시면 제가 놀라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좋아야 한다. 맞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좋아야 한다. Yes or no?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은 성도의 삶을 통하여 빛이 나거든요. 말씀의 법이 되어서 내 삶을 컨트롤할 때 건강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사랑이 되고 인내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이 지난 주간 실패 속에 있으셨다면, 슬픔의 자리에 있으셨다면, 속상의 자리에 있으셨다면 다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시대적 배경처럼 죽음이 나를 압도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예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빛나게 하는 이 시대의 히브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내면을 찌릅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게 된다고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나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없습니다. 칼 만지는 사람 치고 사고 없는 사람 없잖아요. 살짝 스쳐도 베이는 게 칼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칼은 다릅니다. 왜일까요? 이 칼의 목적은 정화하고 치료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드시면 사고가 없습니다. 그 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칼을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bless you,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keep you,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칼을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내면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칼을 들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말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은 삶으로, 성품으로, 언어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3절에 보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다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내면에 사각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우리가 무엇을 채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 오베다를 읽으면요, 한 나라가 나오는데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돔은 어디인가 하면 야곱의 형 에서이지요. 모르신다는 표정 짓지 말고 있어요.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회초리를 드시는데요, 오바다에 묵시라.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오베다를 통하여서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주는 겁니다.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렇습니다.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가 다른 나라들을 다 가가지고요, 에돔과 전쟁을 해라.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돔인데 하나님은 다른 이방 나라들을 부추겨서 에돔과 싸워서 박살내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돔은 바벨로니아의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보여줍니다. 3절, 4절에 보면은요, 에돔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요, 자, 일단 에돔이 교만했어요. 왜 교만했냐 하면은요, 에돔은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러니 굉장히 높은 절벽 위에 나라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에돔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냐 하니, 그러니 너무 안일했죠.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라는 것은 주변국들과 너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교제도 좋았고요, 어느 문제 없이 주변국과도 잘 지냈었는데, 그래서 어느 누가 우리랑 싸우겠느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돔은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대인관계 좋지요. 그리고 또 지혜도 있지요. 옆 나라가 도저히 침공할 수 없는 지리적 요건도 있지요. 한순간에 망해버렸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포로되었다 그랬습니다. 바벨로니아는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바벨로니아의 속국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히 내가 100% 확신했는데 이건 된다, 누워서 떡 먹기다. 그런데 안 돼요. 또 이런 일 있으시잖아요. 도저히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그런데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하면 안 돼요. 늘 부족해야 합니다. 부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들어와 주세요. 내 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삶의 근간이, 삶의 모든 구조가 은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은혜로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줄 알지요. 오늘 기도해 주시는 김영길 집사님이 제 설교 온고를 보셨나 봐요. 아침에 굿모닝, 내가 일어났기 때문에 굿모닝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굿모닝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일어났다고, 내가 새 아침이라고 굿모닝,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우리가 된다 해도 안 될 것이고요.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물론 찬송으로 시작되는 건데, 왜 예수님 날 사랑하실까? 왜 날 사랑하나? 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님 날 위해 왜 죽으셨을까? 계속 생각했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만큼 헌금했나요? 얼마만큼 헌금을 해야 구원받을 자격이 되는 걸까요? 얼마만큼 일을 해야 자격이 있는 걸까요?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나 다 주신 것이라고요.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은혜가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소중함을 여기고 있는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내 내면에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야 양육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나요? 성결하지도 않는데, 순결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다듬어 가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를 보배롭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날마다 무너지는데, 또 실패하고, 그렇게 자꾸만 빗나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실망시켜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듬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위해서요. 이것이 양육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지도 않는 우리를 위해서요. 은혜를 주시려고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경험을 할 때, 혹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만지심을 경험할 때 당연하다 여기지 마시고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메말랐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검을 드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양육의 은혜, 나하고 맞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9월에 성경 공부들이 막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향수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남성 기도회가 있고, 여성 기도회가 있고, 나는 아니다 하지 마십시오. 기회입니다. 양육의 은혜입니다. 이 양육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야 소망의 은혜가 부어줍니다. 소망의 은혜란 어떤 어려움도 꺾을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소망의 은혜는요, 내가 마음먹는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천국의 소망이에요. 주님 다시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겠다 했는데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느냐? 아니에요. 지극히 소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소망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채워져야, 양육의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야,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마지막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소망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은혜들로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지요. 그 승부수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지요. 승부수를 던질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준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승부수에서 던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시작해서 훈련으로 이어져야 내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사람은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낯딘 가운데 세워두시는 것이지? 성장하게 하려고요. 언젠가 믿음의 승부수에 믿음을 던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실패와 범죄로 망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이죠. 골짜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른 뼈에 생기가 도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더욱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 대한 비난이나 저주는 내 영혼의 내 내면에 조금도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보는 순간 억울한 자가 아니라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담는 하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말로 보아서 그 사람 내면에는, 그 내면의 사각지대에는 선입견과 편견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서운함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입견과 편견 앞에서 선입견으로, 서운함으로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됐지만 주님이 하신 말은 이렇습니다. 이시로이 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사각지대를 주님이 보시고, 아, 이 속에 있는 참 좋은 인품, 성품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게 선입견과 편견과 비난과 어려움으로 공격하는 이에게 그 속에 남아있는 참 좋은 성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이슈로이 엘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천국의 방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은 영성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신호고요, 경건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결단하려고 합니다. 저 이제 바꿨어요. 예전에는 좋은 목사 되려고 노력했거든요. 이제는 좋은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동안 좋은 목사 되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요. 그냥 말씀에 붙잡혀 있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께 도전하여 드립니다.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 교회는 이분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역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환호성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피상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열매가 아니라 뿌리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험한 세상은, 그 골짜기는 축복의 장소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이 건강하여서 보여지는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이 내 내면을 치료하여서, 찌르고 치료하고 수술하여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 양육의 은혜, 소망의 은혜로 채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